우리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은 그 핍박과 환란이 유대교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어떤 유대의 어떠한 지역, 유대의 어떤 민족을 뛰어넘어서 헬라인들에게 전파되고 또 로마인에게 전파되면서 교회의 가장 큰 핍박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거였습니다. 이 제국 차원에서 나라 자체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핍박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신과 같이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식 국가 종교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정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이 로마가 황제를 이제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까? 원래 그 왕을 신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은 고대 국가의 어떤 공통된 그 현상이었지만 특별히 로마는 그 시작부터 로마가 처음에는 공화정이었죠. 삼두정치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로마가 황제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입니까? 아우구투스 카이사르, 시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아우구투스의 이름이 아우구투스라는 그 이름은 황제가 되면서 개명한 이름이고 원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를 할때 우리가 로마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또 로마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디에서 이 패권, 그 로마의 황제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냐면 악티움 해전에서였어요. 그러면은 이 아우구투스, 이 옥타비누스의 그 적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바로 이 아우구투스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투스라는 이름으로 카이저 시저로 이제 개명하면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이 아우구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문이 들었냐면 바로 아우구투스는 아폴로의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우구투스의 어머니가 그 인간 어머니가 아폴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바로 아우구투스라고 하면서 이 아우구투스를 이제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인간보다는 높고 신보다는 낮다라는 그런 어떠한 어중간한 위치였는데 한 AD 14년경에 이 아우구투스가 죽자 이 로마의 원로원이 공식적으로 이 아우구투스를 신이라고 이렇게 원로원에서 결의하고 이제 아우구투스를 향해서 향을 피우고 제사, 예배를 이제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향한 그 숭배, 황제를 향한 그 신앙이 국가, 이제 종교가 된 거예요. 물론 황제만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로마가 원래 약간 다신교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이 지배한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는 황제를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바로 그 신을 섬기는 것의 이제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을 향한 그 충성이 로마의 신들을 향한 그 믿음이 곧 나라를 위한 충성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진짜 자신들의 그 충성심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면 처음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로마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제 처음 똑같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로마에서도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구분하시냐면은 그 AD 64년에 로마의 화재가 있었죠. 레도 시대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로마가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여긴 거죠. 로마와 유대는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전쟁은 우리가 성지 순례 갔을 때 봤던 그 마사다하고도 연결되는데,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한 강한 항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1차 이 전쟁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같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겠지만, 그 흩어진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나 그다음에 원래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나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어쨌든 간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교하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언제부터 이제 유대교하고 그 기독교가 구분하게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주가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들이 주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같이 이렇게 어떤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 통일성이 없으니까 이제 구분되기 시작했고, 또 동시에 여러분, 우리 초대 기독교에서도, 초대 교회에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때는 초대 기독교에서는 100년 정도까지는 원래 구약 성경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바울의 그 서신서들, 복음서들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신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나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일한 성경은 어떠한 성경이냐면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헬라가, 처음에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에 헬라가 알렉산더가 완전히 다그 지중해변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헬라 문명을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에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거의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헬라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어떠한 자신의 그 방향성과 맞아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을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나 같이 사용했는데, AD 한 90년경에 유대의 랍비들이 그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우리도 구약 성경은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이 39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 39권 그 정경을 인정한 것은, 처음 이렇게 한 것은 유대의 랍비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랍비들이 그러한 회의를 하면서 또 무엇을 결의했냐?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금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이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AD 132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그 유대에서 두 번째 큰 반란이,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이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어떤 군인들을 다 죽이고 막 그러면서, 그 로마가 정식으로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3년의 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3분의 1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무엇을 명령했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근처에, 팔레스타인에 살 수가 없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정말 이제는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러한 그 유랑의 삶은, 디아스포라 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한 그 유랑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정도 이제 한 132년 정도 되었을 때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물론 어떠한 그 예수를 믿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긴 있지만은 서로 간에 그 초대교회의 어떠한 상황처럼 막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도 없고 서로 간에 어떤 신학적인 신앙적인 논쟁을 할지라도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어떠한 각자의 어떠한 종교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우리가 유대교한테 가서 뭐 싸움을 걸고 그 다음에 유대교가 우리한테 와서 싸움을 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공생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유대교인들은 처음부터 핍박을 받았느냐? 그 처음에 아우구투스가 그 황제가 되었을 때는 그 유대교의 그 유일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제를 해준 거예요. 이 국가 종교에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들에서는 그 종교의 자율성을 이제 처음에는 인정해 준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의 고난이 더 세지고 동시에 이제 로마의 여러 식민지들이 있는데 그 식민지, 특별히 로마 자체는 별로 그 황제 숭배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그 식민지에 있는 도시에서는, 식민주에서는 이 황제 숭배가 자신들의 어떤 로마를 향한,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를 향한 충성심의 어떠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은 황제를 위한 그 신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신전을 짓는 것을, 황제 숭배를 향한 그 신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떤 충성심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황제가 우리를 정말 총애한다, 신경 쓴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명예롭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이 신전, 황제를 향한 그 신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AD 26년에 그 티베루스 황제 때에 여러 도시가 그 티베루스 황제를 향한 신전을 짓기를 원할 때 황제가 어디를 선택하냐면, 어디에게 기회를 주냐면 서머나를 선택합니다. AD 26년에 그게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이제 황제를 위한 그 신전을 짓게 하는데 AD 26년에 그 티베리우스가 서머나에 자신을 위한 그 신전을 짓도록 허락한 거예요. 다른 10개 도시가 간절히 원했는데 다 탈락하고 한마디로 서머나가 이제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다른 어떠한 그 소아시아의 어떠한 지역보다도 더 강한 황제 숭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도시예요. 1년에 한 번 최소한 모든 시민들이 황제를 향한 향을 피우게 했어요. 이건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는, 시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그 황제를 향한 그 신앙이 유지되냐면 주후 155년에, 그러니까 처음에 서머나의 그 티베리우스를 향한 그 신전이 세워진 것은 AD 26년, 25년, 26년경이라면 한참 지난 다음에 125년이 지난 주 155년에 그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폴리캅스가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주님, 주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써 개치기 한참 전부터 황제 숭배가 강해서 핍박을 받았고 있었고, 이 로마를 그 요한 계시록이 써진 후에도 그 로마의 황제를 향한 숭배가 더 강해져 가지고 이 교회가 상당한 어려운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머나의 이 지도자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또 처음에 초창기에 그 로마의 그 어떤 로마가 황제 숭배를, 국가 종교를 등록된 어떤 정식 종교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면제해 주기도 했는데, 아우구투스가 유대인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황제 숭배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자신들의 명부에서 지워버리고 로마의 관리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저것은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뭐예요? 힘들게 어렵게 핍박하고 이제 순교하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핍박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강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 칭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안다 라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이 있습니다. 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핍박과 환난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워도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면 견딜 수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적인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러한 상황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 쫓겨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가난한 배고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지만 너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난한데, 나는 정말 지금 살기 힘든데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면 괜찮대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 그때 그게 어떠요? 쉽게 받아들여지세요? 그럼 그게 되게 또 이상한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는데 어떻게 괴로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이런 것들이, 자, 너는 괜찮아, 너는 부요해 딱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딱 이제 아 끝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 주시는데,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낸 그 회당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나는 선택받았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쫓아낸 그 회당, 너희들이 쫓아낸 그 회당은 사탄의 소굴이기 때문에 잘 나온 것이고 그곳에서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도 고난인데 또 고난이 온대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면서 옥에 갇히게 될 거라. 얼마 동안? 10일 동안.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험을 받고 더 큰 어려움으로 옥에 갇히지만 충성하래요.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그냥 충성도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힘들어합니까? 왜 포기해요?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합니다. 진짜 죽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죽어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보면, 뒤돌아보면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러한 상황들이 나를 죽여도 충성하래요.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곱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그 교회에 있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성도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데 그 옥에 갇히는 사람들만 위한 거예요? 그럼 옥에 안 갇힌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옥에 안 갇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습니까?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함께 이 가난과 궁핍함과 환난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면 약속한 것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서머나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물론 그 서머나 교회에 속한 개인들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그 개인들이 나 혼자만 그냥 생명의 면류관 받고 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주님의 백성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환난과 궁핍함을 함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서는 행함과 관련이 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그 시험을 참고 그 다음에 이겨내는 건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나 혼자만 그냥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서 궁핍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환난은 다 경험하겠지만 그 교회 가운데 궁핍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함께 그 그 환난과 궁핍함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갖다가 돈을 주고 뭐 다 우리는 공산주의처럼 그 같이 살아가라, 그건 아니죠. 초대교회에서 나눔이 있지만 그것을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가고 뭐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각자의 어떠한 그 수고 노력에 대한 그 열매는 내가 갖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열매를 가졌을 때에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나는 돈이 없어요, 나눠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정말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이며 나중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권세를, 어떠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포기하고 싶은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죽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죽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죽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믿음 때문에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게 될 상황이 되더라도, 아니 죽게 되더라도 나를 향한 그 믿음, 나를 향한 그 충성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충성을 증명한다면 죽게 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충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정말 함께 우리 성도들을 돌보며 기도하면서 이 충성을, 충성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